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퍼거슨시에 이어서 뉴욕의 대배심도 흑인 용의자를 숨지게 한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나오면서 이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남성을 사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들은 오는 13일 이곳 워싱턴 DC에서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국민행진을 갖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오는 18일이나 19일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내 대북 전문가들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탈북자가 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에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군 건설을 위해 최신형 군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겠습니다. 홍수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 둘이는.
어떤 날 둘이는 좋아한다고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 임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의 의결을 주도해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의제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안보리의 12월 의장국인 아프리카 차드 대사와 한국 그리고 다른 이사국 대사들이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안보리의 의제 채택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의결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오는 18일이나 19일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는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면 긴급사항이 아니면 일정을 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언제가 될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지만 계속 논의를 해서 어느 시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유엔 안보리에서 의제를 채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유엔 안보리에서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사국이 보통 편지로 의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15개 이사국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고 찬성하면 그대로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가 있으면 의사규칙상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보리 의제 채택은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의 비토, 그러니까 거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구분 없이 9표 이상만 얻으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할 때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반대한 나라가 2개, 중국과 러시아였고 기권한 나라가 1개, 나이지리아여서 현재의 안보리 이사국 구성으로 볼 때 찬성이 9개국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의 의제로 채택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의제 형식은 인권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북한에서의 상황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의제로 상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북한 인권이 어떤 상황이냐 그 자체도 이사국들이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안보리에서 의제로 채택되면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성격을 부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화되면 어떤 이사국이 볼 때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면 회의를 요청할 수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 북한 인권 문제를 꺼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의제의 지속기간은 관행으로 3년으로 돼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계속 논의를 하면 3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안보리에서 어떻게 처리될 전망인가요?
네, 북한 인권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는 이른바 본질적인 문제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이 적용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네.
모든 결의안이나 결정이 부결되는 구조인데요. 말씀하신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길은 아주 먼 길이고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 북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네, 이 같은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북한 당국은 최근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반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뒤 외무성 대변인 성명과 국방위원회 성명 등을 잇따라 내면서 반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는 군중 집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수도 평양에 이어서 지방으로도 계속 확산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까지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자성남 유엔 대표부 대사가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데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달 2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자 대사는 서한에서 이번 결의안은 정치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에 대한 음모의 산물로 진정한 인권보호나 정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결의안의 배후에 북한의 사회체제를 무력으로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적대 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자 대사는 북한이 지금까지 인권 대화와 교류에 나서려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미국의 사주를 받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대결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하면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그 같은 선택을 함으로써 스스로 인권 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인권 결의안을 막으려는 북한 측의 입장은 다급하겠지만 이 한편으론 북한 인권 침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앞서 지적한 대로 안보리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발의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네, 북한으로서는 아픈 곳을 찔렸다는 그런 당혹감도 있겠지만 이번 유엔 인권 결의안을 계기로 삼아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고 북한 사회를 내부적으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른바 최고 존엄을 모독한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부각시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또 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증오심을 고조시켜 주민들을 결속시키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는 각국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의도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최근 중국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논쟁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맹 관계로 불려온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놓고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설전을 벌여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이 논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중국의 환구시보라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 저장대학 한국연구소 리둔추 교수가 지난달 27일 중국의 65년 동반자인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흘 뒤 같은 신문에 왕궁광 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 중장이 반박하는 글을 실음으로써 이례적인 공개 설전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공개 설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둔추 교수의 주장 어떤 내용입니까?
네, 리둔추 교수는 기고문에서 금년 들어 중국 내에서 북중 관계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일부 중국 학자들도 북한 포기론을 건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 포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로는 현대전의 특성에 따라 전략적 장벽으로서 북한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핵개발에 손을 대는 등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중국과 마찰을 일으킨 점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최근의 북중 간 갈등은 단지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두 나라의 국가 이익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지만 냉전이 넘긴 북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익은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어느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중국이 북한을 챙겨야 한다는 주장인 건가요?
그런 결론입니다. 북한 포용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중국이 아닌 제3국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외부 압박에 의해 붕괴되거나 아니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으로서는 한국 전쟁을 치르고서도 얻지 못한 전략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리 교수의 주장은 과거 중국 정부의 북한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네. 왕훈광 예비역 중장의 반박, 어떤 논지였습니까?
네, 왕훈광 예비역 중장은 북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면서 현재 중국에는 북한 포기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 연구원의 북한 포용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왕 중장은 북한의 핵 보유 노력은 중국의 변경 지역에 핵 오염 등 엄중한 위협을 주고 있어 중국 정부가 지역과 인민들의 안전을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부분에서 과연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왕 중장은 또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북중 우호조약을 언급했는데요. 이 조약에는 쌍방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대해 모든 중대한 국제문제를 함께 협의한다. 또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북한이 과연 핵개발을 중국과 상의했느냐며 핵개발 문제로 북중 우호조약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왕 중장의 생각은 최근 중국 내에서 변화하는 북한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중 관계에 대한 왕 중장의 견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왕 중장은 두 나라의 사회체제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네.
이 교수가 북한을 사회주의 체제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왕 중장은 북한은 이미 헌법 개정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채택했다면서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 간에는 사회주의 정당 간의 동지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지도 체제도 세대별로 변화해 온 중국의 최고 지도 체제와 3대 세습을 맞은 북한의 지도 체제 사이에 어떤 점이 비슷하냐고 반문함으로써 북한의 3대 세습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네, 신랄한 비판인데요. 그런데 이 왕 중장은 네. 리둔추 교수가 말한 북한을 품어야 중국의 이익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왕 중장은 중국이 북한을 품지 않으면 제3국의 품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논리와 관련해서 북한은 원래부터 중국 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정권은 한국 전쟁을 개시하면서도 중국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왕 중장은 나아가 만약 한 정권이 인민의 옹호를 받지 못한다면 붕괴는 조만간 닥쳐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중국은 구세주가 아니다.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은 이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북한을 위해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게 됐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의 관계,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 탈북자들의 국제적 난민 인정이 점점 어렵고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미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미 국무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탈북자 5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탈북 난민이 입국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며 2015년 회계연도 들어서도 처음입니다. 회계연도는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일정한 기간인데요. 보통은 1년 단위입니다. 한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미국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1일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설정합니다.
네, 그리 많지 않은 숫자인데요. 지난 네. 2014 회계연도에는 몇 명이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습니까?
2014 회계연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8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1명, 3월에 2명, 4월에 1명, 그리고 7월에 4명 등 모두 8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2010년에 8명과 함께 역대 가장 적은 것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9명을 시작으로 한때 많게는 38명까지 입국하기도 했으나 대략 해마다 20명 안팎이 난민 자격 탈북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네, 다른 서방 국가들보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의 수가 적은 배경은 뭔가요?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지난달 22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태국의 수용소에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길게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아닌 서방 국가들이 최근 들어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정리해 주시죠.
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가 71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탈북자들의 망명신청 480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71건에 불과했고 412건은 기각됐습니다. 한 해 전인 201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41건이 승인되고 204건이 기각됐었습니다. 1년 만에 크게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난민 인정이 줄어든 건가요?
네, 이처럼 지난해 들어서 기각률이 급증한 것은 각국 정부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 지정국 제도를 도입해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한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민은 전쟁과 박해, 테러, 극도의 빈곤과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망명을 신청한 뒤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등 국제 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돼서 주재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효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의 곁에 있고 싶어 함께 듣겠습니다.
Cuando tenía alrededor de 5 años, tuve el cuadro típico de una tos convulsa. Y lo recuerdo con mucha claridad, en mi casa llamaron al médico de la familia. Y bueno, llegó el médico.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 치러진 우루과이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타발의 바스케스 당선자입니다. 중도 좌파 정치인인 바스케스 당선자는 지난 2005년 대통령으로 취임해 5년 단임제 임기를 마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면서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호세 무이카 현 대통령까지 우루과이에서 15년 연속 좌파 정권이 집권하게 된 겁니다. 올해 74살인 바스케스 당선자는 1940년 몬테비데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조 지도자인 아버지를 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문 배달부와 식당 종업원, 목수로 일하면서 결국 외과 의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프랑스 국비 장학생으로 파리에서 유학한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스케스 당선자가 중요한 정치인으로 떠오른 건 40대 후반인 1989년입니다. 좌파로는 처음으로 몬테비데오 시장에 선출된 겁니다. 이후 중도좌파 연합에서 입지를 키운 바스케스 당선자는 2004년 경제위기 속에서 우루과이의 첫 좌파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바스케스 당선자는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중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경제를 개선하고 세금과 의료보험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교육에도 공을 들여서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거대 담배 회사들에 맞서서 펼친 금연 정책은 우루과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아서 5년의 첫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당시 지지율이 80%에 달했습니다. 최근 남미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파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우마 호세프 현 대통령이 결선 투표 끝에 승리했고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남미 대륙 12개국 중 콜롬비아와 파라과이를 뺀 10개국에서 좌파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좌파 강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타발레 바스케스 당선자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을 지명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일에 새 국방장관의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 또 이제 카터 지명자 본인도 참석한 가운데 지명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가안보가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애슈턴 카터 지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 헤이글 장관은 지명을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요. 헤이글 장관이 오늘의 주인공은 카터 지명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초 다른 잠재 후보들도 있었는데 특히나 첫 여성 국방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어요.
네, 미셸 플로노이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처음에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네. 본인이 공개적으로 고사했고요.
네.
함께 거론됐던 잭 리드 상원 의원도 상원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거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이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카터 전 부장관의 지명 가능성이 높게 관측됐고요.
네.
또 백악관이 카터 부장관을 지명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카터 전 부장관이 비교적 상원 공화당의 인준 동의를 얻기가 수월할 거란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이 카터 전 부장관 어떤 인물인가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방부 부장관직을 역임했고요. 군인 출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였던 1990년대 초반부터 국방부의 요직을 두루두루 맡았었습니다.
네.
특히 북한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국방부의 대응계획 수립을 담당했고요. 당시에 또 미국 협상단의 일원 등으로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 국방부 부장관으로 임명될 당시에
네.
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말한 이 발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요. 당시에는 북한 미사일과 대량 파괴 무기가 동맹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우려를 밝히고
네.
비상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헤이글 현 장관은 왜 물러나는 겁니까?
사실 사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헤이글
네.
장관은 지난달 24일에 역시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사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사임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죠. 기자회견에서는 이 오바마 대통령 또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군인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는데
네.
또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일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 또 자신은 국제사회의 여러 안보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했고 국방부의 개혁을 진행했다는 업적을 또 스스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헤이글 현 장관이 사임 기자회견을 할 당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이 배경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헤이글 장관과 백악관과의 불협화음을 지적하고 있던데요.
네, 뭐 그게 이제 정설인데요. 이 헤이글 장관은 현 오바마 행정부 강요 가운데 유일하게 이 공화당 출신입니다.
네.
특히 이슬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대응 작전을 놓고 백악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왔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헤이글 장관이 미국의 ISIL 대응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편지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 헤이글 장관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처리한 데 대한 미국의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미국의 여러 주요 언론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헤이글 장관의 사임 배경에 대해서
네.
백악관 안보팀과 갈등이 있었고 결국은 푸시드 아웃, 밀려서
네.
물러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에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을 지명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여러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위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요 흑인 용의자를 숨지게 한 백인 경관들에 대해서 잇따라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항의가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는데요.
네.
지난주에 미국 중부 퍼거슨시 대배심이 18살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살해한 이 백인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네.
시위는 물론이고 방화와 약탈 같은 이 소요 사태까지 벌어졌던 건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또 뉴욕에서 역시 흑인 용의자를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 대해서 이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로 이어졌는데 하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주 퍼거슨시에서 같은 이 폭력 사태나 심각한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고요.
네.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 7월 뉴욕에서였는데요. 경찰들이 에릭 가너라는
네.
이 40대 흑인 남성이 이 담배를 거리에서 밀매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에 나섰습니다. 이 가너 씨가 상당히 거구인데요.
네.
체포에 저항을 하자 경관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쓰러뜨립니다.
네.
이 중에 한 명이 백인 경관 데니얼 판탈레오라는 사람인데
네.
이 가너를 제압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목을 팔로 감쌌습니다. 마치
네.
이제 목을 조르는 듯한 그런 형태인데요.
네네.
평소 천식을 알았던 가너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체포 장면을 고스란히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네.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가너가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하지만 이 경관들이 계속 이 간호의 목을 팔로 감싸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배심에서 결국 이 판탈레오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이 뉴욕 대배심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도 전국적으로 열렸죠.
그렇습니다. 이 대배심 결정이 내려진 게 지난 3일이었는데요. 당일에는 이 사건이 벌어진 뉴욕시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시위가 있었는데
네.
다음 날은 뉴욕의 시위 규모도 전날보다 크게 불어난 이 참가자가 5천 명에 달했고요.
네.
또 이곳 워싱턴을 비롯해서 이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위 장면을 보니까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과 아시아 등 다른 인종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퍼거슨에서 흑인 10대 청년이 백인 경관에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는데요.
네.
앞서 브라운이 총에 맞아서 숨지는 장면은 이 뭐 촬영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공개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엇갈린 증언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에릭 가너가 백인 경관에게 목이 졸려서 사망하는 장면,
네.
또 길바닥에 쓰러져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장면,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들이 그를 계속 제압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담겼습니다. 특히
네.
이제 가너가 이 동영상이 꽤 긴데요. 그걸
네.
보면은 이제 경찰이 다가서 이제 말싸움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네.
체포하려고 하니까 순순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좀 이 저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네.
하지만 이 경관을 위협하거나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결국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건데, 따라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고
네.
또 해당 경관을 불기소하기로 한 대배심 결정은 부당하다는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숨진 가너 씨의 가족들도 대배심의 결정에 아주 큰 실망을 표하면서, 누군가는 자신들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네.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다고 계속 외치는데도 경찰이 그 가너 씨를 뒤에서 목을 감싸는 걸 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미국 정치권에서도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이런 사회적으로 민감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을 조심하는데요.
네.
이번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공개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주목이 되는데요.
네.
클린턴 전 장관은 미국 형법 체계가 균형을 잃었다면서 이 퍼거슨과 뉴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배심 결정과는 별개로 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후보 출마 가능성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 정치인이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했다는 것은 뭐 개인의 소신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미국 국민들의 정서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요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대배심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앞서 퍼거슨 사태와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 이 경찰의 관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커지면서
네.
앞으로 변화로 이어질지도 이 주목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초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 퍼거슨 사태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시위 사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군 건설을 위해 최신형 군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전군 장비 공작 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네.
시 주석이 이런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 전군 최고 지휘부, 또 군수기업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강군 건설을 위해서 최신형 군사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 이 공개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주변국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시 주석이 거듭 신형 무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발언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네.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이 강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이제 이 첨단 무기가 군대 현대화의 지표이자 국가 안전과 번영에 중요한 지지대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시 주석은 이 혁신적이고 실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군사장비를 개발해야 한다, 또 전장에서의 수요에 맞고 현재 보유한 장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각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는요, 군인들이 군사장비를 대담하게 조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직접 관련 군사회의를 주재하고 또 관영 언론을 통해서 발언 내용을 공개했는데 결국은 뭐 더욱더 과감하게 앞으로 군대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또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것인데요.
네네.
그래서 시 주석의 이번 회의 발언이 내년도 중국의 국방 예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는요. 시 주석의 발언을 머릿기사로 전하면서 시 주석 발언은 무기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겠다는 신호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중국이 공개한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1313억 달러였습니다.
네.
중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국방 예산을 매년 10% 이상, 많게는 뭐 12.7%까지 네. 이 증가를 해왔는데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 정부가 공개하는 예산은 실제 국방 지출보다는 적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는데 네. 투명하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이 각국의 국방 예산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에 중국의 실제 국방 지출은 1,9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발표보다 700억 달러 이상 많은 것이고요. 이는 6,000억 달러 정도인 미국의 국방 지출과 비교해봤을 때도 이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중국이 최근에도 이 군사 장비를 공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열린 에어쇼가 이제 이 군사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언론들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네.
상대방의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신형 레이더도 공개를 했는데 이것 역시 군사 전문가들에게서는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스텔스 전투기 또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번 주에 극초음속 발사체 시험 발사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극초음속 발사체는 이제 초음속을 훨씬 능가하는 아주 빠른 발사체를 말하는데요.
네.
이 중국이 개발 중인 WU-14라는 극초음속 비행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커는요. 지난 3일에 중국이 WU-14의 세 번째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도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련 질문에 대해서 중국의 시험 발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시험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떤 무기인가요?
WU-14는 탄도미사일에 탑재돼서요, 우주궤도까지 올라간 뒤에 이제 거기서 분리가 돼서 음속의 10배가 넘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데
네.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배치되어 있는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 의회 산하 자문기관도요, 앞서 이 발표한 중국 이 국방 관련 보고서에서
네.
이 중국이 개발 중인 이 무기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 잠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는데
네. 대단한 무기군요.
네, 이 WU 시험 발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성공했고 두 번째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의 군사 장비 현대화에 관한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올해 각국의 부패 지수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순위가 크게 내려간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 국제 투명성 기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이 각국의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 공공부문 부패를 수치한 것인데요.
네.
100점 만점에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부패하지 않은 투명하다는 얘기고 점수가 낮을수록 이제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도 순위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올해 100점 만점에 36점.
네.
전 세계 175개국 중에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0점에 81위를 기록했던 거에 비해서 20계단이나 떨어진 건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시진핑 체제 들어서 강력한 부패 추방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위 공직자들을 여러 명 이제 해임시키고 또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예상 외의 결과고요. 특히 이제 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중국이 선전은 하고 있지만 외부의 평가는 사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패 척결 의지와 이로 인한 성과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 내용은 중국 정부에 이런 성과와 크게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네. 기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조사 대상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도 175개국에 포함이 됐는데요.
네.
아까 100점 만점에 중국이 36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은 100점 만점에 8점으로 전 세계에서 소말리아와 함께 최하위였습니다. 공공 부분이 네.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얘기죠.
네.
한국은요, 55점으로 43위였고요. 한편 여러 세계 나라 중에 가장 이제 점수가 높은 나라, 투명한 나라로 이제 분류된 곳들은 덴마크와 뉴질랜드, 핀란드 순이었습니다.
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